우리가 지난 한 6개월 동안 구약의 뒷부분에 나오는 여러 대언서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 대언서들의 그 특징은 바빌론 포로 생활 가게 되는 그 유다 백성의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국가가 어떻게 하면 멸망하는가? 이왕이면 더 좋은 메시지로 어떻게 하면 국가가 이렇게 이제 흥황하게 되고 잘 되는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은데 이 대언서에 나오는 그런 메시지는 거의가 다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 때문에 부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심지어 이교도들까지 동원해서 이 백성을 징계하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1세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 땅의 교회와 국가 자체가 어느 면에서 지금부터 한 2500년, 2600년 전에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왕국이 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어려움, 이거 그대로 답습하며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또 하나는 구약의 대언서는 이렇게 피상적으로 읽으면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릅니다. 목사도 이거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목사의 사명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고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하는 거 이게 또 목사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언서를 지난 한 6, 7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제 강의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심각한 죄를 짓게 되면 심지어 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대언서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 결과 결국 유다 왕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메시아가 나오게 될 그 유다 왕국, 그 유다 왕국이 완전히 패망을 해서 결국은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가게 되고 7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그런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온 이후에 이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는 거를 제가 에스라서, 느헤미야, 그 다음에 말라기, 학계, 스가랴 이런 맥작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지난 3주 동안은 미가서를 우리가 이제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박국 맥작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스바냐, 그 다음에 요나, 에스더 등 올해 안에 이제 대언서들을 다 강의를 하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 예레미야도 맥잡기를 통해서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해서 설교가 아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하박국 개요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박국은 이름이 좀 상당히 뭐라 그럴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이름입니다. 이름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KKUK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K가 세 번 이제 나와요. 영어로도 미국 사람들이 이거 발음할 때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익숙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발음을 합니다. 자, 이게 언제쯤 기록된 거냐?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다. 2600년 전에. 언제냐? 바빌론 포로 생활 가기 바로 몇 년 전에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빌론 사람들을 동원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 침략을 해서 유다 왕국을 이제 완전히 멸절시키는데 그 일이 시작되기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대언자를 통해서 이 대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수신자는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에요. 하박국은 이렇게 껴안는다, 포옹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름 자체가. 자, 그래서 대언자 하박국은 구약 성경에 유명한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욥이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합니다. 여기 지금 하박국은 세 장뿐이 안 되는데도 이 안에 욥기서 안에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질문했던 그런 내용. 이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욥은 주로 자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질문했지만 하박국은 국가와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주제는 바빌론의 갈대한 사람들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는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가 되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하심으로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의롭게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 있다는 거.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 조금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박국의 주제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나 믿는 자에게나. 그러니까 믿는 자가 잘못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내용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서 읽으면, 하박국 대언자는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포위하기 직전에 대언을 했습니다. 이 대언서의 구조와 신학적 내용은 매우 독특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두 장에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대언자 사이에 대화가 들어 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하박국 대언자가 어느 면에서 하나님께 이제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일들을 이런 방식으로 하십니까? 하고 우리가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빌론 민족 같은 이런 사악한 민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실 수 있는가? 정말 그 바빌론 백성이 이와 같은 우상 숭배 같은 거 과연 하나님이 참으실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요청하는 이와 같은 그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1장, 2장이 끝나고 나서 3장은 하박국 대언자의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목적, 지금까지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의 목적을 성취해달라. 특별히 수년 내 바빌론 이 포로 생활 각오하는 그런 그 좋지 않은 그런 횟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이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맨 마지막에 아주 유명한 거죠.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게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17절 앞에 나와 있는 건 비정상적인 상태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일이 비정상이에요. 이런 비정상인 가운데서 나는 여전히 주님을 기뻐하겠다. 자,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은 2장 4절에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내용이죠. 이게 이제 하박국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길지 않아요. 3장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는 대언자가 세상 돌아가는 이런 모든 걸 이렇게 보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는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과연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관심하실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무관심하실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 그렇게 무관심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일을 지금도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1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2장에는 대언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깨어서 기다리는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뭐 이런 응답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환상 계시를 주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2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3장에는 대언자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느 면에서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이제 불만을 토로하고 이제 그런 거,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런 그 환상 계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증언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와 찬양이 안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를 여러분과 함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빌론 포로 생활 가기 바로 전에 하박국이 살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당시에 유다 땅에 아주 유명한 대언자가 살았어요. 바빌론 포로 생활 가기 전에 4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했던 대언자 누구죠?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 하박국 당시에 아주 좋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요시아예요. 그 요시아가 죽은 이후로 유다의 모든 것들이 급격하게 이렇게 멸망의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악한 왕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시아, 그 다음에 여호야김 시대에 이 시대에 하박국이 예레미야와 같이 동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했다. 자, 그러면 그 시대에는 국제적인 정세가 어땠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커다란 그 대국이 그날 한 100년 이상 세상을 지배하다가 그 나라가 이제 태양이 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왕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왕국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이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고 그다음에 하박국 대언자가 살던 그런 시대다. 그래서 BC 한 605년, 606년경에 느부갓네살이 저 위에서부터 저 밑으로 이제 침공을 해서 이집트 여러분 아시죠? 이집트를 격파를 합니다. 이집트. 그래서 이집트를 격파하고 곧바로 이제 또 어떻게 하려고 그 위에 있는 유다를 침입을 해서 유다를 완전히 이제 섬멸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시작하던 때.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세 번에 걸쳐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BC 606년부터 586년까지 20년 동안 유다를 세 번 공격해서 세 번 바빌론 포로 생활 하도록 이 사람들이 이제 잡아가고 그래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가 돼서 그래서 거기 살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 몇 사람을 빼고 모두가 1000km 이상이 되는 떨어져 있는 바빌론을 이제 포로 생활 가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박국을 가서 보면 어느 면에서 이제 불평도 많이 하고 불만을 토로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는 것 같아요. 3장은 어느 면에서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이라고 하는 게 성경 중간에 150편이 있는데 하박국 3장도 시편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이렇게 지었는데 앞뒤 이렇게 가서 보면은 아마 하박국이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었을까. 예, 그 성경이 그 지식이 해박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그런 그 지식이 해박하고 이런 걸 보니까 아마 제사장이었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이제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 2장 4절이 3장의 맨 마지막에 있는 그 3절과 함께 하박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 3번 언급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할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칭의라고 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사도 바울이 하박국 말씀을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성화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고 히브리서는 11장의 믿음을 설명하기 전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그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박국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 요 정도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박국 1장은 유다라고 하는 그런 국가, 국가의 그 상태, 이 상태와 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 정세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하박국 대언자의 모습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이 연약하거나 이제 이럴 때 또 잘못된 목사들의 이제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이제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그걸 우리가 보통 번영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할 것이다. 근데 성경의 대답은 뭐라고 돼 있냐? 꼭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사 형통한다고 하는 건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 뭐 자식들의 축복,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꼭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기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이제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불신자로 지내던 때에는 없었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현실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가? 악한 자들이 왜 번영을 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 적용을 하면 어떻게 종북 주사파 북한을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권을 이렇게 잡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어저께인가 신문을 보니까 정세균 총리가 교회를 코로나의 아주 진원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예배를 금지하고 한 거, 그거 다 거짓 통계를 가지고 했다 해서 다 이제 드러났잖아요. 거짓말 통계, 거짓 통계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모임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다. 그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면서 오늘도 또 발표했잖아요. 5인 이상 이렇게 모이면 안 되고 교회 계속해서 모이면 안 된다. 오늘 또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기냐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아니 안수 집사라고 한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땐 올바른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보입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또 이런 문제가 있죠. 성경 가서 보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일들이 나에게 자꾸 닥치는가.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때에는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그 삶 속에서.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항상 행복합니다. 여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성장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그럼 무슨 얘기냐. 생각을 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저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에 취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영적인 질문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생겨나질 않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종교적인 환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욥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항상 나오면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로 악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근데 너에게 악한 일이 생기지 않았냐. 그걸 보면 너는 사람 눈에 보기에는 착한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엔 아주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다. 욥의 친구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악인이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착각이다. 시편 22편 1절 같은 데 가서 보면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또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아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렇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그래야 성도가 성장을 하는 성도입니다. 그저 모든 것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예, 뭐 이렇게만 나가면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뭐 내 삶에서 이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에다가 이걸 대입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악한 일들 또 동시에 이 바빌론이라는 그런 국가가 이제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거 성경 말씀하고 보니까 자꾸 이상하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의문을 가져야 그래야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그 질문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종북 주사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렇게 유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온실 속에서 자라는 그런 꽃처럼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이걸 다 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 그 일을 성경에다 갖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는가.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그래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오늘 하박국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제 들고 나가는 문제는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무관심하십니까? 이 땅, 이 땅이 유다 땅이잖아요. 메시아가 올 땅이잖아요. 다윗의 왕국으로 쭉 지금까지 온 그 땅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말 그대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다보신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대언자예요. 대언자로 자기 나라를 봤어요. 자기 나라가 심각하게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이게 목사의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목사든 목사 아니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이걸 대입을 해보면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제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지 제대로 나가고 있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BC 610년경에 유다의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인 요시아가 이제 죽었어요. 요시아가 죽은 이후로 나라가 이제 급격하게 멸망의 길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요시아가 어느 면에서 유다에서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종교적인 대개혁을 이루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우상들을 다 갖다 파괴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시아가 죽으니까 백성이 다 금방 잊어버린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더 사악한 그런 일을 해서 백성과 그 나라를 멸망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인도해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걸 하박국이 보고 야, 이거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구나.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악한 일들이 막 저질러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렇게 악한 자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열망하는 자들이 저렇게 날뛰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관심하십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가서 보니까 1절에 대언자 하박국이 본 엄중한 부담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엄중한 부담이라고 하는 건.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똑같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질 않는 거예요.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너무나 이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약한 자들, 그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폭력으로 짓누르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다만 보시고 왜 이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어째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나로 하여금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노략과 폭력이 내 앞에 있사오니 곧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있나이다. 폭력, 불법, 노략, 불화, 다툼. 그렇죠?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 이거 단어 이렇게 보니까, 아,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가 아주 불안정하고 말 그대로 악한 것들이 횡행하는 그런 시대구나. 우리가 말씀 한 두세 구절만 읽어도 금방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악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그렇죠? 강한 자들이 뇌물을 주고 재판관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약한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고 학대를 행하고 압제를 행하고 이런 걸 지금 보고 있으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그대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 약한 자들을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지 못하신 듯 조용히 계신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악한 일, 이걸 하나님 앞에 일일이 이제 아뢰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자꾸 커다란 부담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커다란 부담이. 자, 근본 원인이 4절에 나와 있어요. 뭐냐? 율법이 해이해지고 판단의 공의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나니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에워싸므로 부당한 판단이 나아가나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야? 사법체계가 잘못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율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신 그 율법체계 안에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그와 같은 규정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규정이 해이해졌다는 거예요. 규정이 해이해졌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갖다 이렇게 대고 그러고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강한 사람들에게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규정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져서 판단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재판관들이 공의롭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저 위에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공의로운 판단을 하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온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공의로운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 그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5절에서 이제 11절에 내가 나보고 왜 이렇게 무관심하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 내가 무관심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을 지금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그 일을 성취하려고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대언자에게 응답하시며 자신이 민족들 가운데서 일하고 있음을 5절에 너희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보고 관심을 두며 놀랍도록 이상히 여겨라.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내가 그 이상한 일을 지금까지 이렇게 꾸며왔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일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뭐냐? 내가 너희의 날들이 한 일을 행할 건데 누가 너에게 그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6절에 보라, 내가 저 모질고 성급한 민족 곧 그 땅에 넓은 것으로 진격하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소유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킨다. 지금 하나님께서 대언자가 왜 이렇게 하나님 무관심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아요. 아무 설명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대언자 하박국에 이제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하나님의 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가서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뭐 어떻게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 하나님 하지 않으세요. 별을 몇 개를 창조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경 가서 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설명이 없이 그냥 사실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무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박국 대언자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뭐냐? 대언자 하박국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아주 사악한 자들로 알려진 바빌론 사람들 사용해서 누구를 멸하려고 하냐?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멸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 지금 이 땅에서 그냥 폭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악한 일들이 이루어지니 하나님은 공의롭게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모질고 사악한 그런 민족으로 알려진 이 갈대아 사람들, 바빌론 사람들 세워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초토화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까지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 다 바빌론 땅으로 이주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봤겠어요? 하박국 대언자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꾸미시고 있다고 지금 하박국 대언자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내가 좀 모질고 성급한 민족, 곧 그 땅의 넓은 곳으로 진격하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소유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킨다. 모질고 성급한 민족인데 7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위험이 그들에게서 쏟아져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몰고 오는 말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들은 표범보다 더 빠르다. 여러분 표범이 얼마나 빨라요?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녁 때의 일이, 여러분 저녁 때 늑대를 만나면 늑대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먹이를 앞에 두고 그 이리들보다 더 사납고 그들의 기병들은 스스로 퍼지고 멀리서 오나니 그들은 마치 먹으려고 서두르는 독수리처럼 날아온다. 독수리가 먹이를 보면 그대로 두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모질고 사악하고 그 다음에 이 적군을 보면 인정을 베풀지 않는 이와 같은 그 민족, 이게 바빌론 민족인데 이 바빌론 사람들 지금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9절 가서 보니까 그들은 다 폭력을 행사하러 오는데 그들의 얼굴은 동풍처럼 먹어치울 태세를 취하고, 그러니까 사막에 가면 이렇게 동풍이 이렇게 불어오면은 사람이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밀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 바빌론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래를 모으듯 포로된 자들을 모으며 수많은 포로들을 모으고 왕들을 비웃고 통치자들을 조롱하며 모든 강한 요새를 비웃으리니 그들이 흙을 쌓아 그것을 취한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성을 다 쌓아놓고 10m 높이라 해서 이렇게 성벽을 다 둘러놓고 하면 그럼 여기를 침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저 밖에다가 산이나 이런 데서 흙을 파다가 그 위에다가 토성을 쌓아서 그래서 이제 올라가갖고 그래서 그 성을 이제 함락시키곤 했거든요. 지금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굴 시켜서 하냐? 바빌론 민족을 시켜서 이런 일들을 이제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의 힘으로는 이 바빌론 사람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가장 강성한 그런 제국이라고 불리던 아시리아 제국도 바빌론 왕국에 의해서 멸절을 당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집트도 항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유다처럼 이런 조그만 나라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 왕이나 권력을 잡은 자들도 존중하지 않는다. 자, 이 바빌론 사람들의 풍습은 어떠하냐? 적군은 이제 침입하러 들어갈 때 왕을 사로잡으면은 왕을 세장 같은 데 갖다 이게 집어넣고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세우고,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는 자기 나라 땅으로 데리고 가고, 막 눈을 두 눈을 가서 파내기도 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 그 왕의 두 눈을 파내기도 하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시드기야가 한 20년쯤 지나서 결국 느부갓네살 왕한테 잡히잖아요. 마지막 왕이에요. 어떻게 두 눈을 파내잖아요. 두 눈을 빼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그냥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시드기야를 어디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아가는 그런 악한 일들을 그냥 마음껏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빌론 사람들의 모든 것을 쳐부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힘을 주는 신을 신뢰하고 그 신에게 의존한다. 11절 그때 그의 생각이 변하며 그는 아마 느부갓네살인 것 같아요. 그가 이것 즉 자기의 능력을 자기 신에게로 돌리며 자기가 이제 어떤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이걸 준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이 내게 이걸 줬다고 하고 신을 찬양하고 정도를 지나쳐서 죄를 짓는 이런 그 민족 그래서 이 민족을 들어갖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 백성을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지금 하박국 대언자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하박국이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무관심한 게 아니구나. 뭘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인내하고 참고 참고 참으셨구나. 그렇죠? 예,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유다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해 심지어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하다고 하는 바빌론 사람들까지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상태를 이렇게 보면서 심지어 저 사악한 종북 주사파까지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려고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그래야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빌론 저 사악한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수백 년 동안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을 때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관심한 게 아니잖아요.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하시고 그리고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고 다시 되돌아오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공의롭게 판단하신다.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말씀드린 대로 종북 주사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악한 자들이잖아요. 이 자들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나라에 믿는 자들을 징계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이와 같은 거 하박국의 교훈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야 그래야 이 성경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박국은 이 같은 답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사악한 자들 좀 처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좀 공의롭게 재판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하박국이 원하는 대답이었는데 그런 대답은 오지 않고 오히려 저 악하고 모진 저 바빌론을 써서 유다 왕국을 멸절시키겠다고 하는 말 그대로 놀라운 이런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겁니다. 3장 2절에 가면은 하박국 대언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부흥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흥을 보내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유다 땅에 의를 확립하는 거 이런 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악한 유다 백성이 형벌을 받고 예, 유다 백성 가운데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께 보답을 받는 거 이런 걸 지금 하박국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 말 그대로 청천 벽력 같은 이와 같은 응답을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겁니다. 자, 역대기야 36장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지 않습니다. 역대기야 36장에 가면 결국 맨 마지막에 시드기야 때에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고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 일이 생겼느냐? 역대기야 36장 14절에서 21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일찍 일어나서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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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냈는데도 유다 백성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그 기간 동안에 기근도 보내고 재앙도 보내고 또 아시리아 왕들이 침략하는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돌이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한계가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악하게 자꾸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악하게 자꾸 나가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니까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자, 12절에서 17절은 제목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십니까? 하박국 대원자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은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그렇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그렇죠? 자, 왜 일관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그 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의롭게 심판해 주시고 이 유다 땅을 보호해 주실 줄로 알았는데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악한 민족, 악한 국가를 일으켜서 결국은 유다를 멸절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되니까 두 번째 문제가 또 생긴 거야.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시냐. 그 무슨 얘기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데 그러면 이게 비교해보면 누가 더 나쁘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바빌론 사람들이 더 사악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을. 누구보다 유다 사람들도 우상을 숭배했지만 유다 사람보다 더 많이 숭배한다는 우상을. 그렇죠? 그럼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게 피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유다 사람들보다 더 사악하잖아요. 바빌론 백성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영구히 복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정말 일관성이 있는 공의로운 하나님입니까? 지금 하박국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하신 분이여,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든 그런 성품이 뭐냐? 하나님이 이제 거룩하심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상고하고 세상 돌아가는 그런 일을 이렇게 살펴보면 모순되게 보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다. 자, 의심하는 거하고 믿지 않는 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걸 기억을 해. 지금 하박국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관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확고히 믿는데 의심이 가는 겁니다. 의심이. 어떻게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을까? 자, 하박국처럼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해요. 주님과 토론을 해요. 그러면서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다 깨닫지 못해도 어쨌든 제게 의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의문을 내놓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어느 면에서 불평이나 불만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 믿지 않는 것은 의지의 문제, 의지의 문제. 내 의지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하는 것은 너무나 돌아가는 일이 내가 기대했던 거랑 완전히 딴판으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심령이 상하게 되고 심령이 부서져서 어느 면에서 낙심이 되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 던지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언급을 하는 거예요. 바빌론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겠다고 하는 이 성전을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다 폐파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자, 유다 사람들의 악행이 좋은 것이라고 지금 하박국 대언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 사람들의 그 악행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 하박국 대언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빌론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삶에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자꾸 종북 주사파들 이야기하는데 정말 악한 자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있으니 얼마나 악한 자들이요. 종북주사파 목사들도 있고 신학자들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심판받을 것과 같은 처벌 대상이지만 우리에 비하면 저 사람들이 더 사악한데 어떻게 저렇게 정권을 잡고 교계를 다 다스리고 그러고서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잠깐 보니까 글쎄 뭐 홍의평가 하는 사람이 재산이 45억 원이래. 45억 원. 아니 언제 운동권 활동하고 그러면서 돈을 그렇게 모았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45억 원이래. 일을 하나도 대다수 운동권 한다는 사람 무슨 직장을 다녀봤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돈이 45억 원, 100억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 네. 평생토록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어떻게 돈이 재산이 45억이, 그것도 신고한 재산이 45억 원이니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것까지 따지면 100억 원이 될 거 아닙니까? 저처럼 열심히, 여러분처럼 열심히 일해야 10억, 20억 갖는 게 그것도 힘든 일인데 평생 직장을 갖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40억, 50억, 100억을 가질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하박국 대원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래도 좀 선하다고 한 사람들 사용해서 유다 사람들 심판하신다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바빌론 사람들 같은 저런 사람들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처벌하십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박국 대원자가 12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바빌론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유다 사람들은 더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임신하고 있는 그 여자의 배를 갈라갖고 그 아이까지 죽이는 그런 사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빌론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런 악한 일들을 하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왜 악한 일을 하냐? 그들보단 덜 악하게 행하지만 왜 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가서 죄를 짓는 거고, 정도는 그들보다 심하지 않아도 바빌론 사람들은 몰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통해서 죄를 짓는 거거든요. 자, 유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들을 불러냈어요. 시내산으로 불러냈어요. 그걸 하나님이 언약을 맺자고 하잖아요. 거룩한 민족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본인들이 의지적으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 그 언약을 갖다 지금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불신자의 죄보다 신자의 죄가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훨씬 더 중대하다.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불신자의 죄는 요만큼이고, 그렇죠? 그리고 신자의 죄는 요만큼 작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신자의 작은 죄가 불신자의 큰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 하나님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자꾸 죄를 지으니까, 마귀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박국 대언자는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거,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인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지만 저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람에 불과한 이 내가 보니 국내 정세, 국제 정세가 이게 돌아가는 게 심상치가 않아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하박국 대언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12절에 오 주여, 주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정하셨나이다. 오 능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바로잡아 주시려고, 유다 백성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13절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유다 백성들 가운데 배신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자들 왜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당장 이렇게 처단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 거. 바빌론 민족이 유다 민족을 이렇게 삼키러 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현실의 대한민국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안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난 70년 동안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분을 이 땅에 보내줘서, 박정희라고 하는 그런 좋은 분을 이렇게 보내줘서 먹고 살 수 있고 세상에 가장 좋은 그런 나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잖아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배은망덕한 것과 같은 짓만 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이 교회가, 특히 교회가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저 하나님을 만몬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 가서 그냥 헌금 내고 뭐 하면은 하나님이 돈을 그냥 이렇게 부어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나오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일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몇십 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부모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교회 전혀 나오지 않고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수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고, 말 그대로 배은망덕하게 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왜 이 땅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걸로 고민을 해야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일이니까 나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하박국 대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문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근육이 강화가 되는 거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회피하고 예수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끝난다, 이건 어떻게 돼요? 미성숙한 상태로 그냥 아기로 지내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까지 이걸 들고 와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그래 어떻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대언서를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느냐. 14절에 15절. 또 주께서는 어째 사람들을 바다에 물고기 같게 하시며 자기들 다스릴 치리자도 없는 기어다니는 것들 같게, 이 유다 백성을 이렇게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들은 낚시로 그들 모두를 끌어올리고, 바빌론 사람들이 낚시질을 해서 그냥 유다 사람들도 잡아올리고 자기들의 그물로 그들을 잡으면 자기들의 끄는 그물로 그들을 모으고 던지는 그물도 있고 끄는 그물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냥 유다 사람들을 다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지금 바빌론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를 언급하고 나서 이 유다 백성이 바빌론 그 백성 앞에 서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이 바빌론이 와서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 공격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지금 대언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무 힘도 없는 이 유다 백성을 바빌론 사람들의 공격의 희생물로 삼으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하박국 대언자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가지고 와서 물고기를 잡아서 다 이렇게 긁어 모으듯이 유다 사람들 다 긁어 모아갖고 그래서 바빌론 땅으로 이제 데리고 가고 이 땅에 사람이 하나도 살지 않고 들짐승만 남게 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뭐라 그럴까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심정을 토로하는 게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결국 2장 4절에 가서 보면,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다 해서 바빌론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폐파를 시키고 나서 그냥 내가 최고라 그러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다니엘서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내가 세운 이 바빌론 왕국 뭐가 있었어요? 거기가 뭐 행인가든 이렇게 정원을 자기 왕비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엄청난 규모의 그런 정원을 만든 거예요. 멀리서 보면 정원이 저 위에 공중에 이렇게 들려있는 듯한 그렇게 해서 거기다 물을 대고 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런 정원까지 만들고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다가 그러다가 권력을 잃고 그러고서 짐승처럼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아마 4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만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바빌론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신은 벨도 있고 아누도 있고 누보도 있고 네갈도 있고 여러 종류의 그런 신들이 이제 있고 또 마술 사용하고 마법을 사용하고 점수를 사용하고 하나님이 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서 금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천지가 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바빌론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영원토록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킬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을 비우며 계속해서 민족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여야 하리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 바빌론보다는 나은 거예요.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을 다 하나하나 해서 다 멸절시키는 그 일을 바빌론 사람들이 할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이 하실 그런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2장 1절 이제 다음 주 이제 하겠는데 내가 나의 파수고는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무엇이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그리고 이 말씀하고 나서는 어떻게 이제 내가 조용히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 2장 전체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하박국 2장 하나님이 하박국에 주신 그 답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의 속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좀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방법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올바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처럼 욥처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우리식으로 마음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종복주사 아빠들 그냥 당장 이번에 뭐 이거 그리스도인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맨 마지막에 가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걸 아시고 저와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아도 이것뿐이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나가야 되지 않느냐. 로마서 11장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33절.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사람이 다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살다가 보면 또 이렇게 국가에서 살다가 보면 국가에 일어난 일이든 인생에 일어난 그런 일 내가 다 알 것 같아도 주님의 판단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답을 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36절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국가의 일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실까?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우리가 다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세계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